찬송가는 이번에 한국 갔을 때에 저희 집에서 그 아버님하고 그 임종 예배 드릴 때에 이 찬송가 불렀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참 감사하고, 감사한 소식은 저희 아버님이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심장 수술을 이렇게 아무리 답답하셔서 받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스틴트라는 거 넣어가지고 경과가 좋으시다고. 그래서 저기 제가 아버님한테 10년은 더 계셔야 최소한 이상문 사모님이랑 같이 10년은 더 계셔야 지금 좀 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지혜와 진리와 거룩의 보화들을 담고 계신 무한하신 하나님,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참된 그리스도의 성품이 제 안에 조금씩 형성되어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는 마음, 주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되 주님의 부르심에는 즉시 응답할 수 있는 마음, 고난을 당하든지 위험에 처하든지 담대할 수 있는 용기,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서 역경을 인내하는 마음, 정의의 편에 설 줄 아는 담대함,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마음, 몸의 연단을 자처하는 태도, 엄격하리만치 진실한 자세,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마음, 성급한 판단을 삼가는 자비의 마음, 성급하게 말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는 태도, 제게 잘못한 모든 이들을 용서하는 마음, 저보다 더 약한 이들을 향해 친절을 베풀 줄 아는 마음, 제 기도대로 주께서 행하시기를 언제든 변치 않고 갈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형성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제가 잠자리에 들어 안식을 취할 때 제게 고요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깊은 잠이 저를 엄습할 때까지 제 생각 안에 머물러 주옵소서. 잠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제가 늘 주님과 함께 있음을 알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제가 삶의 덜 중요한 것들 때문에 염려하여 불안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밤 힘겨운 꿈이 제 잠을 방해하지 않게 하심으로 상쾌한 몸과 마음으로 깨어 새날의 일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모든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인터넷 시대가 돼서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나들이까지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셋업을 다 해가지고 듣고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그 나들이라는 그 아무튼 수요일에 된가 그 어떤 집사님 기도 너무 잘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청년입니다 이러니까 너희 교회 수준이 너무 높네 이러셔서 그 정도예요 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끼리만 아는 거니까. 네, 아버님 들으시면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잘 감사하고요. 오늘은 창세기 42장에서 44장 그 배경을 두고, 큐티가 이번 주인데요, 그 배경을 두고 오늘 이렇게 그 생명의 담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아가려고 합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인간에게 있는 죄의 굴레, 두 번째는 또 인간에게 있는 굴레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로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지, 그러니까 인간의 굴레, 그리고 저기 인간의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노력, 이런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보아가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요셉을 말하면은 뭐라고 이들이 합니까? 요셉도 드리머, 꿈꾸는 사람. 그래서 요셉 같은 꿈을 꾸자, 요셉 같은 그런 이렇게 꿈을 꿔서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과연 요셉의 꿈이라는 거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대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호령하는 이런 꿈을 과연 요셉의 꿈일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의 희망사항을 가지고 그 꿈을 덮어 씌운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지나갔었는데요. 이번에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42장 9절에 보니까 자기 형들이 와가지고 절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아 자기가 어릴 때 했던 꿈이 기억났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꿈이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호령하고 다스리는 이런 꿈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때에 요셉이 생각날 것이 아니고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애굽에 올랐을 때에 그때에 이집트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 우리나라 같으면은 지금 뭐 백악관에 뭐 한 자리 무슨 수석 보좌관 밑에 있는 보좌관의 보라도 있으면은 굉장히 뭐라고 나오고 난리가 나는데 사실은 그 당시 최고의 국가에 있어서 그 위에 있으면 아주 굉장한 것인데 그때쯤 돼서 요셉이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셨구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 말이 없고요. 지금 자기 형들이 와가지고 저기서 벌벌벌벌 떨면서 있을 때 요셉이 과연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제가 요셉 입장이 되어봤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형들을 다스리고 내가 나라의 왕이 되는 이런 꿈을 이루어 주었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을까? 요셉이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셉이 그때의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정말로 성취감을 느끼고 하는 이런 것을 했다고는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요셉이 그랬으면은 형들을 만나면서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이 복잡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요셉이 보다가 도중에 밖에 나가서 울었던 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은 왜 우리의 이 관계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어떻게 보면은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모습은요,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와가지고 그저 심플하게 컨트랙트 하면 되는 겁니다. 쌀이 모자라니까 우리말로 하면요, 와가지고 돈 가지고 와서 쌀 사고 가면은 되는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 이렇게 요셉이 왜 그 형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뒤로 돌아보니까 그래도 보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힘든 과정을 이렇게 왔었을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에게 좀 성공했다고 또는 모르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는 뭐 그래도 뭐 하여튼 목사님 그래도 뭐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요 이 자리까지 안 오고 중풍 안 걸리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단한 거 바라고 저는 뭐 대단한 거 바래가지고 이거 아니고 그냥 그래봐야 밥 네 끼 먹는 것도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있다가 오면 될 것을 남들은 그것을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뭐 아니요 그저 어쩌다 보니까 이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거기에서 그러면은 너하고 내하고 자리 입장 바꿔볼까 이러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걸 우리는 미화하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마음이 왜 형들이 이래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게 했을까? 그렇다면은 또 요셉은 그 사람이 그렇게 죄 없이 이노센트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지금 전적으로 자기네가 똑같은 입장에 있는데 거기는 취급을 달리해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요셉은 자기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얄밉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옷도 다르게 입어요. 자기는 꼭 다른 사람인 것 마냥 신분이 다른 것인 것 마냥 처신을 하니까 그 형들이요 오죽해서 미웠으면은 죽이기까지 미웠을까? 차라리 멀리 있는 원수가 그러면은 그럴 줄 아는데 정말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 배신감은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그것을 해놓고 나서는 평생 후회하는 것입니다. 거기 대해서 앞으로 목사 될 건가 봐. 괜찮아요. 그러니까 평생 후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자기가 일이 안 풀리니까 당장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왜냐하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하다가 되면 아차, 왜 꼭 생각나는 죄들이 있어요. 거기 대해서. 그러니까 20년이 지나가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들에게서 그 순간에는 억하는 심정에 그렇게 했는데, 거기 대해서 일이 안 풀리니까 그 형들, 형제들 사이에서 왜 그때 그래가지고 그랬느냐 할 때는 자기네들 사이에 말은 안 했지만은 그 잔인한 일을 했던 것을 인과응보로 받는다는 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어떻게 보면은 그 상류층 계급에서 지금 밑에 하류층 계급에 하니까 거기에서 소위 좀 정치적인 표현을 하면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 위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죄의 굴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슈든지 죄가 들어가면은 심플하지가 않아요. 저 사람하고 그저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 되는 것인데 그게 심플하지가 않아요. 남자 여자 만나서 그냥 살면 되는 것인데 심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 그저 삼시삼재 키우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심플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그냥 더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심플하지가 않아요. 죄의 굴레입니다. 그러면은 이 죄의 굴레를 가지고 어떻게 노력합니까? 사람은요 뭐든지 간에 그 이렇게 저주스러운 결과와 이런 것들, 자기 몸에 얽매인 굴레는 이것은 벗어나야 좋은 것입니다. 해방받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게 자연스럽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대해서 저기 욥의 형들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욥의 형들이 한 노력은요, 와가지고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양식이 없으니까 양식을 가지고 뭐로 양식을 사서 먹으려고 그랬습니까? 돈 가지고 사 먹으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큐티 하셨을 때 읽어보시니까 어떻게 되셨어요? 돈을 주었지만은 그 돈이 도로 가다 보니까 자기 전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 어린애들 노래 부르는 것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이거 이정미 집사님 너무 잘 부르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는 거, 그 원리가 이 안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의 생명을 돈으로 양식을 가지고 살려 그러는데 돈으로서 너희들의 생명의 양식을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거저주는 선물로, 기프트로, 은혜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셉은 또 어떤 노력을 합니까? 요셉은요 거기에서 자기 형들을 못 믿어요. 요셉의 했던 노력은 무엇입니까? 읽어보셨으면요, 자기 남은 피붙이, 자기 엄마가 나타가 죽은 베냐민, 거기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이 쏠리는 겁니다. 베냐민에 대해서는 이 무지막지한 형들이 여기 대해서 이렇게 양치고 한다는 것은 이게 거기 백정 노릇도 하는 것이고 모든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혈기가 있고 한번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니까 요셉의 했던 노력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동생을 그 무서운 데에서 빼내가지고 구원하려는 노력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에 와서 살도록 하는 노력을 요셉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하면 할수록 결과는 어찌 됩니까? 자기 옆에 있는 시므온도 데리고 오고 한 명씩 한 명씩 데리고 오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원했던 대로 자연스럽게 그냥 형들이 넘어가면 될 것인데 이것이 갈수록 복잡하게 돼요. 요셉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자기 형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치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아버지의 가족 사이 어떻게 끈끈하고 자기가 얼마나 그 가정 가운데서 소중한 입장에 있는 것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 요셉도 자기 노력을 힘껏 해서 구원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대로 되질 않고요. 더 꼬이게 되고요. 자기 형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은 당장은 돈을 없이 먹었으니까 좋은 것 같겠지만 양식 끝나고 나면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이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노력의 결론입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인간의 굴레, 인간의 노력.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책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책을 베풀어 주시는데 지금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유다가 지금 요셉 앞에서요, 지금 다 베냐민을 붙잡겠다라고 할 때에,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할 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유다가 자기를 대신해서 종으로 이렇게 자기를 바칠 때에 그때에 요셉이 깨어집니다. 그때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 중에서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세 번 이렇게 기록하면서 우는 기록이 돼 있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면은요 던지는 질문이, 자기 몸을 바치겠다고 한 것은 르벤도 했거든요. 읽어보시면요 르벤도 했어요. 르벤이 자기 아버지한테 뭐라고 정도까지 이야기하는가 하면, 만약에 가서 안 데리고 오면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까지 말을 해요. 그 정도로 자기를 바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시몬도 갇혀져 있는데, 르벤도 갇혀져 있는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역사를 하지 않고 왜 유다 때의 역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냐는 그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야곱에게 있어서 그 첫 번째 부인 레아를 통해서 아들이 내려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르벤이에요. 두 번째가 시므온, 레위, 유다가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르벤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 서모 빌하와 통관하더라라고 나와요. 라헬의 첩과 통관해요. 그 기록이 나와요.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자기 여동생 다말이 그 이렇게 강간 당할 때에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의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 자기 손에 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가 유다예요. 그러면 유다는요? 유다라고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요, 그 저기 여러분 이미 읽으셨겠지만은 그 제가 기억하는 대로 37장에서 지금 요셉이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38장에 유다가 나와 있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기 다말과 자기 그 며느리와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 집안 콩가루 집안이에요. 이게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집안입니다. 옛날 시대의 수준으로 따지더라도요. 그리고 난 다음에 39장에 요셉이 보디발의 대장 집에 팔려갔더라 그 이야기가 나와요. 38장 이야기가 굉장히 뜬금없이 나와요.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유다도 보면은 자기가 잘못된 걸로 따지면은 순서대로 따지면은 그 아들 네 명이 다 레아가 첫 번째 낳았던 아들 네 명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명의 첫 번째 아들이 거기 대해서는 받지를 않고요. 왜 유다에게서 받았을까?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 거기에 읽어보시면요, 저는 지금 38장으로 기억되지만은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화형에 처하려고, 요즘 같으면 명예살인이라 그러죠, 그 당시 시대에. 그 명예살인을 하고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명예살인으로 그것을 불로 질러서 죽이려고 그럴 때에 지금 다말이 이 그 장신구와 도장과 그 허리띠와 지팡이의 주인이 이 아버지입니다라고 던졌을 때에요. 던졌을 때에 유다가 입 다물면 되는 거예요. 유다가 모른 척하고 입 다물면은 그것은 자기가 거기 가서 창피하게 이런 일을 했고 며느리와 통관해서 애를 낳았다는 여기 대해서는요 아무도 모르고 덮고 지나가는 겁니다. 유다와 다른 세 사람 사이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다른 세 사람은 기록에 있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인정이 없었고요. 유다는요 딱 그 형편이 나왔을 때에 그가 나보다 옳도다 라고 하면서 인정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온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런데 베레스와 세라가 나올 때에 맨 처음에 나온 것은 세라예요. 그런데 세라를 낳아서 진홍빛 색깔로 붉은 줄로 묶었어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베레스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베레스가 장남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라가 차남이에요. 그런데 진홍빛으로 처음으로 해서 진홍빛을 묶은 것은 누굽니까? 세라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내려가는 그 후손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 베레스를 통해서 와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유다의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 마치 여리고성에서 그 붉은색 줄 내리듯이 지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희생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는 베레스를 통해서 그 집안으로 내리시고 그걸 받으시는 그것으로 마치 하나는 우리가 죽으심의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의 생명이고 그 원리를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는요? 르우벤은 그래서 안 되고 도덕적으로 자격이 없고 시므온은 감옥에 갇혀져 있고 자기 지은 죄값을 받는 것이고 레위는요? 레위를 통해서 어느 집안이 나옵니까? 모세를 통한 레위가 레위 지파가 뭐 하는 지파입니까?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는 우리로 하여금 한 당신의 자녀로 입양해 가지고요. 완전히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복수예요.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에 대한 복수입니다. 그 레위를 자격 없는 레위를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세우세요.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는 예수를 보내주시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들의 죄의 문제, 인간의 굴레의 문제 모든 것에 복잡하게 된 뒤에 가면은 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노력 가지고는 궁극적으로 안 돼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힘으로 나머지 것 노력하는 겁니다. 제가 한 포인트만 더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꾸 길어지네요. 큰일 났어요. 원래 20분 하기로 약속했는데 말씀이 좋으니까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본문에 얼핏 볼 때에는요 지금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의 70명 족속들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지금 붉은 자상 가운데서도 먹을 것을 잃게 하셨는데 흉년이 한두 번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여 살리시려면은 얼마든지 그 동네에서 먹여 살릴 수 있는 길이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더 수월합니까?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고난을 거치게 해가지고 이집트의 왕이 돼가지고요, 이집트의 왕이 아니라 수상이 돼가지고 이걸 다 시리즈 시리즈 걸쳐서 불러 모으는 것과 그냥 그 동네 비 좀 내려가지고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수월하겠어요? 하나님이라면. 저는 잘은 모르죠.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왜 그렇게 생쇼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드라마를 써요? 그냥 비 한번 내려주면 끝나는데 쉽게 살지.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요, 왜 그런 모든 식구를 다 보내가지고 애굽 땅에까지 보낼까요? 오늘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에도 이 말씀을 주신다고 보고 이 교회도 이 말씀을 주신다고 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요셉이 출세한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요셉이 성공한 거고요. 그런데요, 요셉은 거기에서 어떻게 살고 싶어 했습니까? 거기에서 이집트 제사장의 딸이랑 결혼해서요, 자기 애들 거기서 살고 이민 가서요, 거기서 성공해서 좋은 짭 가지고 좋은 직장 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저만 보면 돼요, 완전히 잃어버리고 자기는 가나안이나 하나님의 약속이나 골드 보기 싫을 거 아닙니까? 자기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베냐민만 데리고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행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내가 너에게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내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 땅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을 때, 예수를 믿게 하셨을 때는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믿게 하셨던 것은, 그것은 정말로 맨 처음 너무너무 모를 때 그 정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가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 애를 태어났을 때에 애가 태어났을 때 그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애 그렇게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20살, 30살 될 때까지 장애인으로 정말로 밥 먹여줘야 되고 해고 했을 때 우리 애, 나는 애 키운 보람 있다라고 생각하실 건데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거 아닙니다. 천국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한 것은요,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에요. 그 정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하셨을까? 아닙니다. 천국 간다는 것이 그게 너무 단편적이고 너무 단순하고 너무 천박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정도 아닙니다. 그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에는 언약을 주셨을 때에 땅의 약속과 사람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요셉은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요셉의 집안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전 백성을 데리고 갑니까? 그 백성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면 나머지 다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유다가, 38장 읽어보시면요, 유다가 아마 분명히 형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죄책감에 뭐가 됐든지 간에 유다는 가가지고 나중에 혼자 살짝 빼내려고 하다가 유다가 실패했거든요. 유다는 형들하고 집안하고 떨어져서 히람 사람 아둘람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 가서 따로 살았어요. 거기서 가나안 여자랑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양식이 없으니까 유다도 오고 다 모여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온 집안을 야곱의 집으로 세우시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백성들을 애굽으로, 요셉과 요셉의 집안을 전도하러 보낸 것입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마치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나머지 79마리를 다 놔두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목자라면 믿을 사람 맡기든 양은 데리고 가겠어요. 다면서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쫓아가는 그 목자의 심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애굽 땅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귀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너는 잃어버린 인간이에요. 잃어버린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전 교회를, 전 언약의 백성을 그 수고를 하면서 내려가기까지 해서라도 요셉의 집안 한 집안을 세워서 가겠다는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그게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헌신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있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집안을 세우시고 어떤 분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와서 이 언약을 받게끔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저녁에 우리 잠깐 나누면서 서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의 눈에 보이는 이상해요. 그저 세상적으로 좀 뭐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면 저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닙니다. 더 공허해요. 더 허무해요. 그 안에 빈 껍데기만 있어요. 겉으로 가서는 화려한 것 같은데 속에서는 냄새 나는 거 못 느끼십니까? 거기 가셨을 때 그것이 그렇게 부러우십니까? 부러워서 천국의 소망이 흐려질 정도로 신방 갔다가 나는 인생 헛살았어 이렇게 돌아오십니까?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셨을까? 주님도 먼지 안 떨면 시험에 들 것 같으니까 내가 왜 생고생을 하나 싶을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정말로 움직여서 가서 가시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녁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프로그램 아닙니다. 뉴홉교회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제2대 목사, 3대 목사 하나님 계속 주신다면은 변화갈 수 없는 가치관 하나가 한 영혼에 대한 집중입니다. 그것이 이해타산이 안 맞아요.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안 되면은, 안 되는 한 영혼 보이면은 그 영혼 바라보고 내 인생 투자한들, 성과가 안 보인다 한들, 그 길로 간다 한들 그게 헛수고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 한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 주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 투자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으면은 우리는 본전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좁은 가치관이, 이것을 벗어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한 영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함과 분주함과 시급한 것들 가운데서 쫓겨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내 눈에 보여지는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각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 들으실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밟혀지는 한 영혼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흩어지셔서 그 한 영혼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